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또 우리 기도한 우리 유나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온 가족 예배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칼럼란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보에 칼럼란에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주보에 칼럼란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예, 뒤에, 주보 뒤에 있죠. 특별히 주보 칼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서로를 공동체로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가 알기에 오늘 초등부가 오늘 또 친구 초청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또 초등부 친구들이 아마 오늘 그 설교 노트를 아마 다 받아서 이제 설교를 쓰려고 앞자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데 무슨 말만 해라 내가 받아 적겠다. 뭐 이런. 함께한 예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지셔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의 시간으로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예배를 기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은 소위 말하는 집 나간 탕자 비유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5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집안에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집 나간 탕자 비유고 또 뒷부분은 집안에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구분하다 보면은 이제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 빠지죠. 그건 바로 아버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 나간 탕자나 혹은 집안에 있는 탕자는 이 아버지의 조연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오늘 이 본문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탕자나 집 밖에 있는 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냐?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의 진짜 이름은 오늘 성경에도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아버지의 마음 비유 이렇게 불러야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아버지 마음일까요? 오늘 성경이 두 아들을 등장시키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그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느닷없이 요구를 하는 바람에 아마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무리하게 짝이 없는 요구입니다. 통상 유산 상속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 이제 뭐 곧 돌아가실 건데 내 거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아버지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 거 달라고 작은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시죠. 유산은 절대로 미리 나눠주면 안 된다. 자식들한테. 아마 주변에서 쓰라린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시곤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거죠. 그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례하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일체의 배경 설명 없이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하게 또 심드렁하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아버지가 나눠줬다.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기를 이 아버지로 비유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달라고 했는데 그냥 줬다. 왜 아버지는 한 말씀도 안 했을까요? 뭐라고 한마디도 해야지. 그리고 왜 성경은 이토록 무례한 자식들 앞에서 왜 이토록 한마디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아버지를 그려놓고 있는가? 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마 여기 아버지들을 많이 공감하실 것인데 아련한 아버지 됨의 어려움을 좀 느낍니다. 아버지 눈에는요.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가는 작은 아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보지 않아도 너무 뻔한 시나리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주는 그 호기로움은 한때는 잘 나가겠지만은 그 재산은 아마 썰물 빠지듯 사라질 것이고 재산이 다 빠지면은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얘가 지금 철이 없다는 것도 알고 이 재산이 얼마 안 간다는 것도 알고 재산이 없어지면은 이 아들이 어떠할 것인가도 아버지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요. 아버지는 아들이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아릿하게 느껴지는데 아버지는요 비록 대가가 크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던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법입니다. 떠나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넘어져 보지 않았던 사람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위로의 달콤함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경험하게 될 이 추락 있죠. 그냥 이 눈에 보이는데도 안 막습니다. 가로막지 않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이 아들이 겪어야 할 아픔 그리고 이 아들이 겪어야 할 상실감을 예감하고 오히려 이 아들은 모르는데 아버지는 더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의 방황을 아버지의 아픔을 담보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들의 방황보다 아버지 아픔이 훨씬 더 크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버지와 우리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여기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거나 혹은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풍지대 속에 이 아이들을 아예 먼저 우리가 숨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사랑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제가 영상을 띄우지는 않은데요. 야누시 코르착이라고 야누시 코르착이라고 치면요. 이분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소아과 의사인데 바르샤바의 유대인 어린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책임지다가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치가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이제 가스실로 넣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안 가니까 자기는 끌려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제 그 열차를 탑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치가 어떻게 연락하면 당신은 안 타도 된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끌려가는 자진에서 수용소로 끌려가서 아이들과 함께 갔다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교육학자입니다. 이게 보면 영상이 떠 있어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당시의 영화로 만든 영상들로 떠 있는데 그 야누시 코르착이 아이들이 존중받을 권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의 권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들은 오늘 하루를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일을 염려해서 오늘 행복을 빼앗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원래 자기 모습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눅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죽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좀 당황스러운 말이지만은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스스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혹시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를 놀이터에 안 보낸다든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싶어서 아이들을 과보호하면 이 아이 속에 있는 자발성과 책임성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과외를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아내가 예전에 이제 과일을 한번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큰맘 먹고 과일을 깎으려고 했는데 그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뜨거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철저히 이 두 가지를 차단시켰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화상을 입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를 뜨거운 물에 못 가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그리고 왠지 모르는데 칼을 손을 못 대겠어요. 칼을 잡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컸는데도 과일을 잘 못 갖고 뜨거운 물을 보면 이게 뜨거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타지에서 방황하던 아들이 자기 거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어느날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데 내가 헛개비에 홀려 살았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던 그 아들은 진짜 자기 실존의 바닥에 바닥을 치고 나서야 제정신을 차립니다. 딱 제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바닥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이 아들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바닥에 바닥을 치고 실존의 바닥에서 느낀 것은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 아들 생각에 내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매질을 당하더라도 나는 아버지께 가야 한다. 인력에 이끌리듯이 그래서 이 아들이 그날부터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타박타박 걸어갑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여러분, 아들이 호기 있게 나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간 이 돌아섬을 우리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나는 돌이킨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돌아가서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든 아니면 아버지가 날 내치시든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 아들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러 가냐 하냐면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 이 말 해야 된다. 나 이 말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죠? 측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의 뿌리는요, 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인들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이 청자에 머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서 거짓골이 되어서 아들이 탁 걸어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청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있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만약에 자식이 거짓골이 돼서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 전까지는 막 이놈의 자식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렇게 돌아오고 아들을 보면서 내가 청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 그 순간에 모든 도덕적인 판단이 유보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속이 막 너무 아픈데 그 아픔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요, 즉각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처음에 떠나보냈는지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이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막 부둥켜 안음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아들의 아픔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서로 끌어안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마음입니다. 네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아들은 이런 마음입니다. 아버지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서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 안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기 생을,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그 아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넉넉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실패이든 성공이든 나는 너를 끌어안을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전제가 그래서 이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초등부 학생들부터 보니까 우리 집에도 우리 막내 예연이가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약간 중학생으로 가려는 느낌이 나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학부형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교회가 함께 보고 있는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 쓴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내가 아는 아이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잘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루하 이런 나이 때 처음 아이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고 태교를 하게 되어지고 아이가 태어나서 한 두세 살까지는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부모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아이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3살, 4살, 5살, 6살, 7살 하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에게 뭔가를 교육시키고 그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 말을 잘 듣고 따라와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딱 들어가면요. 이 아이에게 자기의 그 자아가 생기잖아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부모가 너무 당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가 알고 있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아이면 컨트롤을 할 텐데 그 이때 어리석은 부모는 이 아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네가 정신 차려라. 그런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부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처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전혀 내가 모르는 아이가 다시 한번 나타났을 때에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의 사춘기는 아이의 방황기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보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위험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방황을 허락한 이 아버지가 거지 꼴이 되어서 돌아온 자식을 부둥켜 안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이 타락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자유의지를 주었고 인간은 여지없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듯이 또다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계속되거나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면은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야 응답해 주십니까? 이제야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인내하시고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호기 있게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떠났다가 나락에서 내게 아버지가 있구나 라고 느낄 때까지 사실은 그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우리의 체험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은혜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때부터 용서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수교회의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우리가 먼 길을 방황하느라 지쳤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살다가 오늘 지쳐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인데요.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우리 영혼이 거해할 영혼의 닻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아버지라는 고향에 당도한 사람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한 고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초등아이들과 오늘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풀기를 하네요.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을 한번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요. 이 아이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버지도 이 아이들이 방황할 자기 아픔을 담보로 방황할 기회를 주면서 결국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이 아이를 찬양하지 말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습관을 주세요. 너 잘하고 있다고. 오늘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너희들도 자네를 향하여 이 넉넉한 사랑으로 아픔을 담보한 사랑으로 시간을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자녀를 축복하는 한십이 되기를, 한십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